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이연파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큰 축제가 있는 날의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영국을 대표하는 대중음악의 축제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이 올해 내놓은 선택들을 짚어봅니다. 매해 영국다운 영국음악, 세계적인 영국음악의 진심인 글래스톤베리. 올해 메인스테이지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케이팝 아이돌이 이름을 올렸군요. 누구인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24년 국회의원 선거 이래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호스트 유승균 PD 나와주세요.
37번째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2024년 4월 두 번째 주입니다. 이연파 크리에이터 글래스톤베리 가봤어요?
가고 싶어서 고른 거예요?
아니, 그 동네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무슨 사회주의 축제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전에
비영리 페스티벌이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저 내로라 하는 아티스트들이 사실상 실비 받고 오는데 그렇죠. 차비 받고 오는 수준 돈을 쓰죠.
그렇죠.
따라서 아티스트들이 그래서 티켓값도 사실 엄청나게 살인적이진 않다라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영국 로컬 동네 사람들 얘기고 이어파 크리에이터는 가려면 여전히 집 한 채를 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한 2,300 정도 그래도 예산 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원으로.
네.
네.
많이요. 네.
네. 저도 아마 남은 여생 체험을 못해볼 가능성이 높은데 대리로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는 글래스톤베리의 라이브 트랙들로 꾸며질 겁니다. 스톰즈의 보시 밥을 들어보시죠. 아주 쓸데없는 떡밥.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최고의 무대가 뭐였느냐? 세대에 따라 다른 소리를 할 겁니다, 당연히. 누구는 콜드플레이라고 할 거고, 누구는 아델이었다고 할 거고.
데이빗 보이 얘기하는 아재도 있을 거고.
당연히 데이빗 보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아, 대단하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10대와 20대들이 그 정도의 충격으로 19년에 스톰즈의 무대를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시상식 시즌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뉴진스 라이브 재미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장르에서 봐야 돼요. 저지 클럽 장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라이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모를 거 뭐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두가 그 노래를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저도 꼰대로서 그런 거 걱정했었어요. 음악 한참 안 들을 때. 체인스모커스는 라이브를 어떻게 하지? 다들 담배를 피면 되나? 그렇게 열광적일 줄 몰랐죠.
그거 보면은 멜론 뮤직 어워드 보면은 실리카겔이 너무 행복하게 춤추면서 뉴진스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라임 장르에 익숙한 영국인들에게 그라임 힙합의 그 시절의 대장주였던 지금도 물론 매우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만 2019년에는 이 버시 밥이라는 노래는 마치 국민 교과 같아요.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라미드에 밤 되면 다 모이잖아요. 그 메인 스테이지.
그렇죠. 피라미드 스테이지 앞에.
네. 뮤직비디오에 나온 이 춤을 다 추고 있죠.
그렇죠.
모두가. 예, 이 아무것도 아닌 춤. 나름 되게 장관이었습니다. 이 간단한 노래가 베이스도 안 들리는 피나노 뚱뚱거리는 이 노래가.
정말 심플하잖아요.
네. 스톰즈의 라이브를 감상하셨습니다.
영국 힙합 안 듣는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이 헤드라이너인가 막 이해 못하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을 텐데.
네. 네.
이 맥락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국힙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음악도 힘이 없고 랩도 힘이 없으면 어떡하냐.
생긴 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힘은 눈빛이에요.
네.
스톰즈의 경우에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라임 비트는요 랩을 할 때 너무 성의 없으면 못해요. 잘하지 못하면 못해요. 미국 힙합하고는 분명히 기술적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힙합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비트가 건조하고 힘이 없으면 못하는 랩을 강요한달까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보셨기 때문에 더 그런데 원곡은 사실 미국 힙합하고 아주 큰 정서적인 감흥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금 라이브 하는 거 보면 막 DMX 같단 말이에요.
그죠.
예.
단순히 딱 듣기만 하면은, 뭐야, 그냥 억양이 좀 다른 트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라이브에서 에너지는 또 완전히 다른 맛이 있어서.
맞습니다.
이때 스톰지가 굉장히 아이코닉한 공연을 남겼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떼창 어마어마했습니다. 스톰즈의 버시밥 글래스톤베리 라이브로 24년 4월 두 번째 주에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전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음악을 보고 듣고 음악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는 세상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도 저희 프로그램 같은 콘텐츠를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보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안 도와주니까요.
에휴.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의 본진 스포티파이가 얼마 안 가서 음악을 트는 팟캐스트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아이튠즈, 구글 팟캐스트, 팟빵과 비슷해지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간 저희가 팟캐스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스포티파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음악과 함께 하시려면요, 유튜브 말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모든 곡을 다 보내드리지 못할 때 플레이리스트 서비스를 따로 해드리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스포티파이 차트는 가끔 소개할 겁니다. 오늘은 데일리 US 차트예요. 방송을 준비할 때 이연파 크리에이터가 봤던 차트하고 제가 대본을 정리할 때 쓴 차트하고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주인공들 대충 비슷합니다. 메뉴의 주인공만 바뀌어 있고요.
그렇죠. 조금 달라요.
네. 20위는 벤슨 분의 Slow It Down이고요. 19위 21 Savage의 Red Rum. 18위 마이클 마카기의 Scared to Start입니다. 마이클 마카기는 신시내티 출신의 생신인이고요. 데뷔 싱글이 작년 12월에 나왔고 첫 번째 EP가 2월에 나왔습니다. 들어보니 건수식 창법이니까 대충 컬리지락이나 아메리카나라고 부르겠구나 정도만 알겠고, 제가 신기한 건 역시 미국 시장은 대단하다 싶은 게 이 정도 성적을 냈더니 신인이, 작년에 데뷔한 신인이 지금 유럽 투어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쳐보니까 유럽 투어 일정부터 나오더라고요. 17위 브라이슨 틸러의 Whatever She Wants. 트랩 소울의 선구자죠.
그렇죠.
언제 PBR&B 특집할 때 한번 이 사람들만 줄창 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6위 시저의 Saturn. 15위 테리 스윔즈의 Lose Control. 15위 트래비스 스캇 플레이보이 카리의 Fiend. 13위 제이콜의 Crocodile Tears. 참고로 올 4월 초의 주인공은 이 제이콜과 누구로 할까요? 켄드릭 라마.
갑자기 새 앨범을 또 제이콜이 좀 냈거든요.
네. 12위 비욘세의 텍사스 홀덤. 11위 노아칸의 스틱 시즌. 12위 잭 브라이언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I Remember Everything. 9위 퓨처 메트로 부민 트래비스 스캇 플레이보이 커리의 타입 쉿. 실제 주인공은 퓨처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만나시고요. 하지만 아리아나 그란데도 앨범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앨범을 냈는데.
네.
요즘 자주 듣고 있어요.
8위 아리아나 그란데의 We Can't Be Friends, Wait For Your Love입니다. 7위 디오의 End of Beginning. 디오라는 가수는 신인은 아니고요. 다른 분야에서 좀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드라마 열심히 보신다면 기묘한 이야기에 멍청하고 재수없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그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의 역. 스티브 해링턴 역의 배우 조 키어리가 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조 키어리의 사이드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음악 활동인데,
네.
아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인디팝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이키델릭 락 정도로 구분해주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6위 제이콜의 7 Minute Drill. 5위 저 이 팀 이름 어떻게 읽는지 알았어요. 예 앤 달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옌 달러가 됩니다. 허상준 감독이 자막을 만드는데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옌 달러, 카니에 웨스트 타이 달러 사인, 리치 더 키드 플레이보이 커리의 카니발. 이 5위고요. 4위 아르테마스의 I Like the Way You Kiss Me입니다. 키프로스계 영국인이고요. 올해 25인데 데뷔는 21살 때 한 것 같고, 세계 시장에 처음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트랙이 지금 이 노래인데.
그렇습니다.
확실히 스포티파이 차트는 좋은 게 이렇게 떠오르는 신인을 보여주는 계산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네. 큰 의의가 있습니다. 확실히.
네. 아르테마스가 저렇게 올라와 있고요.
3위 벤슨 분의 Beautiful Things, 2위 퓨처 메트로 부민 켄드릭 라마의 Like That 이고요. 퓨처와 켄드릭 라마와 메트로 부민과 제이 콜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니들이 뭐라고 싸우든 간에 오늘의 승자는 호지어입니다. 호지어의 투스윗이 1위입니다.
원히트 원더 절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퓨처죠.
그렇습니다.
퓨처 메트로 부민 피처링 켄드릭 라마의 Like That을 듣고 와서 4월의 차트에서 있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던전 패밀리의 후예, 애틀랜타를 미국 힙합의 수도로 바꾸어 놓은 인물, 오토튠의 최강자, 2020년대의 래퍼, 이런 퓨처에 대한 수식어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차트의 두 주인공은 제이콜과 켄드릭 라마의 레마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디스를 열심히 한.
이게 참 재밌는 게 퓨처와 메트로 부민의 신보가 차트를 지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병풍이에요.
이 그 차트에서는 둘은. 이들은 조연입니다. 철저히.
봐요. 오늘 이 노래 가사도 보면 진짜 할 말은 노래 왜 소개 안 해. 우리는 지금 저 퓨처 메트로 부민 피처링 켄드릭 라마의 Like That을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퓨처는 그냥 흔해 빠진 돈 자랑을 했고요.
그렇죠.
사실 켄드릭 라마가 뭘 쓸지 몰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이 앨범 자체에는 아주 큰 네. 인상을 받진 못했어요. 그냥
그냥 퓨처 앨범이에요.
그냥 퓨처와 메트로 부민이 제일 잘하는 이 다크한 트랩 뱅어.
네.
그리고 신난다. 끝. 이거였는데
네.
심지어 이 앨범이 나왔을 때는 켄드릭 라마라고 피처링도 안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듣다가
켄드릭 라마가 아닐 수 없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렇죠. 갑자기 뭔가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맥락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이콜과 드레이크가 작년에 앨범에서 퍼스트 퍼슨 슈터라는 곡으로
네.
함께 콜라보를 해서 1위에 올랐죠. 근데 이때 제이콜이 켄드릭과 드레이크, 나, 이 트로이카 누가 최고일까? 이렇게 으스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 또 제이콜이 어떤 노래에서는 켄드릭과 드레이크에 비하면 나는 약간 동메달리스트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신을 묘사해서 팬들이 좀 마음 아파한 적 있었는데 모처럼 좀 자신감을 드러냈던 거죠.
네.
근데 갑자기 켄드릭 라마가 날 니드라고 묶지 마.
그렇죠.
으름장을 놓습니다. 사실 좀 우호적인 관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이콜이 켄드릭 라마를 뭐 닥터드레한테 소개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래? 이랬어요. 드레이크를 디스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갑자기 제이콜을
그렇죠. 네.
그렇고 재밌는 라인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프린스가 마이클 잭슨보다 오래 살았다.
그죠.
이런 가사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해석을 내놨습니다만 사실 뭐 그거죠. 프린스가 나.
그 얘기죠.
마이클 잭슨이 드레이크.
네, 맞아요.
그렇죠. 차트 성적에 있어서는 드레이크가 MJ 격이겠지만 뮤지션들이 뮤지션으로서 받는 이 리스펙트는
네.
내가 영원히 남을 거다.
그 얘기죠.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정말 이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하고 제이콜이 갑자기 갑자기 앨범을 노래를 냈어요.
맞아요.
네, 이
Seven Minute Drill이라는 노래 아까 차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 역사가 비교적 짧은 이 디스전은 사실 이제 끝나는 수순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출구 전략 지금 모색 중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제이콜이 오늘인가?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오늘 제이콜이
갑자기
예 출구 전략 들고 나왔습니다.
네, 드림빌 패스트 이 무대에 서서 나도 사실 이거 쓰고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
그죠.
켄드릭 사랑해 알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죠. 나도 켄드릭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사실 그 제이콜이 그 또 맛디스를 쓴 가사를 보면 조금 억지 느낌도 있어요.
네.
예, 투핀퍼 버터플라이는 지루했고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앨범 켄드릭 라마의 커리어를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서 두 장은 막 칭찬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옛날에 약간 나스랑 제이지가 디스할 때
그죠. 제이지 가사 약간 어색했죠.
제이지가 네. 하나는 일매틱이었으니까 못 가겠고 약간 그 느낌 같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이 디스전이라기에는 좀 밍숭맹숭하고 좀 전쟁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 제이콜은 탈당 번복을 선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요 정도의 분위기죠.
복당을 해버렸어요.
네. 친 드레이크계와 친 켄드릭계의 새 대결이었는데 어른들, 지금의 우리 세대들이 즐기던
디스 장사를 크게 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물론 이번 주에는 차트를 뒤덮고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프로모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알잖아요. 디스는 그냥 프로모션이라는 걸. 하다 안 되다 싶었는지 제이콜이 지금 판을 드랍하고 나가는 중입니다.
마음이 너무 여린 것 같아요.
좋은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캐네릭과 적이 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일에 엄청나게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좀 열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아, 그렇죠.
네.
특히 2013년 컨트롤 디스전 때 너무 어렸던 친구들은 이게 재밌을 겁니다.
그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캔드릭이 내가 니네를 사랑하지만 모두 죽여야겠어 했을 때 네. 그걸 리얼타임으로 겪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맞아요.
네.
거기에 비하면 아주 가볍습니다.
네,
이번 주의 이야기는.
사실 이게 처음에 캔들 라마가 갑자기 드레이크와 제이콜이 디스했을 때는 이게 하나의 씬에 뭔가 새로운 태풍이 될까 했는데
아닙니다.
정말 빠르게 진화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심심합니다. 빨리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싸우고 말았습니다.
네. 에이, 재미없어.
이 디스전이 이번 주에 차트를 수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글래스톤베리로 넘어가죠.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하니까 할 게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좋아요. 글래스톤베리 라인업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지난번에 코첼라 얘기했던데 뭐 비슷한 게 비슷하게 우려먹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지만 전혀 다르거든요. 아예 다른 맥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경향성이 발견이 됩니다.
맞습니다. 보죠. 사실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의 라인업을 코첼라 라인업보다 더 궁금해할 사람들이 있을까? 영국에 살지 않는데? 이런 의심은 있어요.
락 팬들은
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로그막 팬들은 글래스톤베리를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네. 코첼라는 점점 영건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글래스톤베리는 그래도 레거시가 아주 풍부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쨌든 글래스톤베리 하면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록 페스티벌이 어디냐 하면 백이면 백 글래스톤베리를 사람들은 떠올릴 거고.
그렇게 됐어요.
이 마이클 이비스 씨의 농장에서 몇십만 명이 서 있고 거대한 록스타가 이 노래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심볼이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60년대 그런 몬테레이와 우드스타크 결국 일회적인 이벤트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어가지 못했던 역사를 글래스톤베리는 몇십 년째 해내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게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 공연 기획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저기 접근성이 좋은 어떤 시골에 드넓은 대지가 있다. 공연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외에도 이런 브랜드가 갖춰야 될 자산은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제일 얻기 어려운 거 뭐? 전통.
레거시.
네. 그 점에 있어서 롤라팔루자나 코첼라 뭐 글래스톤베리를 뛰어넘는 뭘 만들겠다라는 소리를 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죠.
몇십 년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뭐 한국에서 우드스탁 열린다는 뭐 얘기도 있었지만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게다가 제대로 된 비용 받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잘난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글래스톤베리는 비영리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페스티벌이라면은 나올 수 없는 구성들이 막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글래스톤베리의 메인 스테이지를 피라미드라고 그렇죠. 부릅니다.
실제로 삼각형입니다.
맞습니다. 이 피라미드 스테이지의 올해의 라인업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시저,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는 정말이지 글래스톤베리가 사랑하는
네 번째 헤드라이너입니다.
네. 참고로. 샤나야 트웨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용 아이템들 PJ 네. 하비가 계시고
그렇습니다.
신디 로퍼가 나와요. 우와.
그러니까요.
어른들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많아요.
네. 버나보이, 팔로마 페이스, 킨, 폴 히튼, 올리비아 딘, 아이라스타가 있고요.
자넬몬의 LCD 사운드 시스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밤이 아주 깊기 전에 세븐틴의 무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상도 못했거든요. 글라스턴베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말 전 세계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초대해왔고 또 한국 뮤지션도 초대해왔어요.
네.
근데 글라스턴베리에서 여겨진 한국 뮤지션은 다양한 월드뮤직 중 하나로 여겨지는 느낌이었고 지금까지 여기 섰던 뮤지션들도 그런 국악을 재해석한 악단 광칠 같은 아티스트들이라든가 뭐 최고운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잠비나이 이런 멋진 인디 뮤지션들은 많이 서왔습니다.
네.
근데 K-POP은 그냥 단 한 번도 인연을 맺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아티스트들을 K-POP으로 분류하는 건 조금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POP의 바람이 전 세계를 강타하는 동안 글래스톤베리는 이상할 정도로 여기에 무심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K-POP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룹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어서 특히 인터넷 반응 중에 좀 재밌었던 건 해외 로그마크하고 K-POP을 모두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새끼들이 피라미드 스테이지에? 그렇죠. 라고 놀라는 세븐틴 팬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주식회사? 회사 측에서 이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거든요. 자, 피라미드의 첫 번째로 서는 K-POP 아이돌은 누구여야 할 것인가?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마냥 고르는 입장도 아닐 거예요. 팀들도 그날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네. 아마 SM이나 하이브 쪽에 컨택을 했었어야 됐을 것이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세븐틴이 1번 픽이었을지. 다만 글래스톤베리의 첫 번째 K-POP 아이돌의 선택은 가장 K-POP다운 K-POP을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븐틴의 소노공을 듣고 올게요. 세븐틴의 손오공을 들었습니다. 피라미드 메인 스테이지에 뭐 매번 똑같은 세트가 들어가는 것 같진 않고 그때그때 달라집니다만 넓이는 대충 비슷비슷한 그쵸. 것 같아요. 확실히 80, 90년대에 비하면 음악 페스티벌에 메인 스테이지 자체의 평수가 좀 넓어졌어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뭐 돈이 더 많아져서, 세상에 돈이 더 많아져서 그런 거겠죠.
뭐 보여주고 싶은 게 그 시절보다 더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10년대 이후에 이렇게 쭉 보면은, 아델이 오케스트라 쫙 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대충 차요.
아.
이 무대가. 그렇죠? 아까 보셨습니다만, 스톰지는 그냥 혼자 운동장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름의 또 멋이 있어요. 근데, 요런 걸 보면서 이제 만족해 하던 글래스톤베리를 뭐, BBC에서는 생방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영국
맞아요.
내에서만. 바깥에서는 볼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VPN으로 봤습니다.
저는. 아, VPN도 볼 수 네. 있겠구나. 우와, 글래스톤베리 보려고 VPN을 돌아댈 수도 있겠군요.
아, 좋더라고요.
네. 이걸 쭉 봐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븐틴의 13명이 저기 서 있는 셋업을 보는 게 어떨지 너무 기대돼요.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까 K-POP 다운 케이팝 그룹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전 또 손오공이 정말 케이팝 다운 케이팝 넘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팝 하면은 온갖 장르가 섞여서 무국적성이 있잖아요. 근데 저지 클럽, 뭐 아프로비츠, 드릴 온갖 네. 유행하는 장르들은 다 빼다 다 쏟아부어 놓고 또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 역동적인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음악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맥시멀리즘이라고도 할 만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대를 과연 글래스톤베리에서 펼친다면 글래스톤베리에 열심히 방문해 오신 락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죠.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두드레기를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적어도 그런 사람들도 보는 동안에는
재밌다.
깜짝 놀라 이 겠죠. 우리가 김현우 평론가하고 이제 태민 음악을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퍼포먼스가 이걸 예술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데 한 70% 나온다.
그럼요.
차지한다.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걸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손오공을 세븐틴이 가서 부르겠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3명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백업팀이 다 가면
밴드도 있을 거고요.
예, 자리 비좁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퍼포먼스를 보는 곳의 분위기가 어떨지 글래스톤베리 이건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이질적인 그림이라.
네.
네. K-POP 자체가 처음인데 만약에 뉴진스나 르세라핌이 올랐다면 이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질감이 적었겠죠.
이질감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팝스타들이 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근데 세븐틴이라서 전 지금 감이 안 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정국이라면 감이 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악기보다 더 중요한 영역의 퍼포먼스가 위치해 있는, 아니 모든 케이팝이 그렇지만 그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팀.
맞아요.
을 만날 때는 뮤직 페스티벌의 관객들은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다수라서
그렇습니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회사도 세븐틴 멤버들도 이 지금 코리아 준비하고 있는 안무 팀들도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큽니다. 예.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팬들도 기대가 크고 한편으로는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메인스테이지에 오르는 첫 번째 아티스트 세븐틴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요. 듀얼리파 듣고 와야죠.
그럼요.
네. 듀얼리파의 후디니를 듣겠습니다. 듀얼리파의 후디니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뮤직비디오를 봤는데요. 돈 저렇게 많으면서 저렇게 싼 값으로 뮤비를 찍다니.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 값이 좀 힘들죠. 네. 근데 그건 이제 사장님 본인만 힘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단순하죠, 뮤직비디오가.
마일리 사이러스 얘기를 이제 그래미 시상식 때 하다가, 이런 아티스트라는 말이 좀 조성스럽습니다만, 이런 아티스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나 듀아 리파에. 본인의 보여지는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무기. 라서, 그냥, 듀얼리파가 서 있으면 그 배경이 듀얼리파의 배경이 되고,
맞아요.
누가 뭐라고 흔들고 있어도 그게 듀얼리파의 백업 댄서가 되고, 듀얼리파가 서 있으면 그 어떤 곳이든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주인공. 본인이 뭘 해도 되는. 그래서 2017년에 글래스톤베리의 라이브를 보면 뭐 댄서 팀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때 그 글래스턴베리로부터 두 달 후에 일본에서 두아리파를 봤었는데,
네.
그때도 정말 단순한 셋으로 밴드와 두아리파만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퍼포먼스랄 것도 없었어요, 그때. 어떤 안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정직하게 노래 부르고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춤 연습을 정말 빡세게 해가지고, 아주 절도 있는 케이팝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안무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댄스 음악의 영재였고 지금도 대표주자인데 그렇게만 구분하면 세븐틴하고 차이 없는 줄 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대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럼요.
네, 다시 세븐틴 얘기를 하고 싶은 분위기가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네, 듀얼리파는 저러했다.
그렇습니다.
네. 글래스톤베리 올해에서 어떨지 보시려고 싶으시면 2017년을 보시면 되는데, 그 외에 달라진 게 좀 있을 수 있겠다.
꽤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때는 두아리파에 대한 밈이 있었는데요. 두아리파 trying to dance라고 해갖고.
그죠.
춤을 추려고 노력한다. 라는 그렇죠. 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 그래미 어워즈에서 정말 멋진 춤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렇게 아티스트가 뭐 음악적으로도 또 퍼포먼스적으로도 발전해 나가는 걸 아마 저는 이 글래스톤베리에서 결정판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듭니다. 사실 이 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들으면은 그냥 두아리파가 해오던 댄스팝의 연장선 아니냐 하지만 나름 또 욕심이 느껴지거든요.
두아리파를 볼 때 이런 아티스트들을 볼 때 느끼는 게 확실히 이게 케이팝에서만 통용되지 않지 사람은 한두 가지 잘하면 된다. 예. 두아리파는 두아리파가 잘하는 게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춤을 세계 최고가 된 다음에 배운 거잖아요.
오.
그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인터뷰를 좀 봤었거든요.
네. 네. 우리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요. 마이클 잭슨이라고요.
아, 그래요?
예. 뜬 뒤에 춤 배웠잖아요.
아.
잭슨5 때 그만큼 춤추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당연히 꼬마애였기도 하고.
아, 그렇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잭슨5 때부터 몸을 잘 움직였던 모습만 기억하니까.
세계 최고의 아이돌이 된 다음부터 마이클 잭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클 잭슨은. 듀얼리파도 그렇습니다. 한국만 안 그럴 뿐이에요. 출시, 포장 딱 뜯었더니 모든 게 완벽한.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태에서 데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듀얼리파의 라이브가 다른 의미에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듀얼리파의 후디니를 이 핑계로 한번 틀었고요. 그리고 세븐틴 듀얼리파 틀고 글래스톤베리 라인업 얘기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히 영국적인 뭔가 락적인 거를 틀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메인 스테이지 바로 옆에 큰 스테이지.
어더 스테이지.
어더 스테이지가 네. 정식 이름입니다. 네. 나머지 무대의 제일 큰 글자로는 아이들즈가 써있네요. 아이들즈 노래 듣고 올까요? 아이들즈의 Great를 골라 오셨습니다.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들즈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Great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더 스테이지의 헤드라이너를 맡고 있죠.
네.
제가 이 포스터 보면서 참 재밌었던 게, 야, 진짜 얘네 너무 영국적이다.
왜죠?
이 어더 스테이지를 보면 아이들즈가 에이브릴 라빈이나 카밀라 카베오보다 훨씬 큰 이름으로 적혀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밑에 이름을 안 봤네?
밑에 보니까 에이브릴 라빈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다른 국가였다면 반대였을 겁니다.
당연하죠.
에이브릴 라빈이 위에 적혀 있었을 거예요.
영국 빼고 어느 나라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스페인이나 다른 페스티벌들을 살펴보면은 에이브릴 라빈이 헤드라이너 격으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팝펑크 음악이 재조명받는 요즘 에이브릴 라빈은 이제 그 시절의 노스텔지어를 대표하는 대선생님으로 취급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래 줄에 에이브릴 라빈과 카밀라 카베오를 깔아놓고 아이들즈가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글래스톤베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더 선호하는 인디 밴드가 케이티 페리보다 더 뒤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해라는 거를 딱 박아놓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브리드 어워드가 그랬듯이
영국맛 고집.
그렇습니다. 글래스톤베리는 전 세계의 모든 뮤지션들 미국도 가리지 않고 초대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영국 잔치다. 이거에 집중해요. 그렇다면 2000년대 이후 또다시 빛나고 있는 이 포스트 펑크 씬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겠죠. 그 중심에 아이들즈가 있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조 텔봇 뭐랄까요? 제가 그 영국 밴드의 우리 프론트맨들 보고 못생겼다고 하면 누가 자꾸 뭐라고 하시던데 그럼 이렇게 말해보죠. 영국 락 역사상 최고의 장사미사예요. 예, 신원 파악 불가능한 흔해 빠진 얼굴. 조텔봇의 진짜 매력이거든요. 그게?
축구장에서 많이 보일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
훌리건으로 입건될 것 같은 느낌.
그죠.
죄송합니다.
이제 저 축구 게임 그래픽 깔면 6만 명 중에 한 1만 명은 저렇게 생긴 사람.
그러니까요.
중 1을 맡고 있는 조텔봇인데.
누구 골 넣으면 좋아하는 사람, 욕하는 아저씨. 네. 다 될 것 같거든요.
아이들즈의 전집을 오늘 출근하면서 듣고 오다가.
진짜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하드코어 펑크의 지금의 이제 대표 주자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음악을 이게 이제 미국 밴드가 하는 거랑 영국 밴드가 하는 거랑 다른 게 영국 시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우아한 음악을 하는 캐릭터들을 끄집어 올리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투표하는 날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대중이 뽑아준 아티스트는 무언가를 대변하거든요. 아이들즈의 하드코어는 상당히 우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아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영국 밴드에게서 볼 수 있는 특유의 남성적 우아함 같은 게 있어요.
남성적 우아함.
네. 아저씨들이 아무렇게나 하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같은 게 있거든요. 조 텔봇은 보컬상 마초적이기 그지없는데
정말 마초적인 목소리고 폭력적인 목소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즈의 음악을 다 듣고 났을 때 우리가 폭력적인 매우 남성적인 음악을 들었다는 생각 솔직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이 사람이 유해한 남성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네. 가사들을 살펴보면.
맞습니다. 가사를 잘 쓰는 것도 사실 뭐 오늘 다 이야기하긴 좀 힘든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보컬 톤이 나오면 사실 여기에서 더 힘쓰면 톰 아레이하고 카니발 콥스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보컬 톤이죠.
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우아미를 찾기 위해 듣지 않잖아요, 그 음악을.
그럼요.
제가 남성성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가장 좋아하는 락 보컬은 언제나 에디 베더인데 펄잼의 음악을 듣고 우아하다. 아름다움의 측면에 상당히 천착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근데 영국의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밴드들은 언제나 우아했어요, 저한테는. 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이들즈도 그렇습니다. 네.
그, 영국 밴드의 우아함이 어디서 탄생할까 좀 궁금하네요.
한번 자세히 나중에 우리가 팍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90년대부터, 아니구나. 한 60년대부터 20년대까지 쭉 보면서. 우리 한 두세 주 필요하겠네요. 그 얘기 하는데만.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도 신납니다.
왜 영국 밴드들은
예쁜, 우아한가, 예쁜가, 댄시한가.
빡세도 예쁜가.
그니까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으면은 뭐 이안 커티스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빡센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거친 하드코어 사운드와 별개로 또 이 밴드는 되게 공동체 재건, 사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이 노래도 그렇죠.
맞습니다.
이 노래가 실린 앨범 조이 as an act of resistance에서도 이 밴드가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네.
이런 포스트 브렉시트에 대한 두려움, 우경화
그렇죠.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죠.
또 저는 되게 이 노래 가사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라인이 무슬림은 당신의 햄스터를 먹지 않는다라는 가사가 등장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노래가 나온 시점이 그때 무슬림 테러리스트에 의한 아리아나 그란데 콘서트 테러가 발생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좌고면하지 않고 할 얘기하는 것 되게 마음에 들었고
네.
지난번에 피디님의 아이들스 듣고 레이지 어게인스 더 머신이 생각난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
네.
네.
하드코어잖아요.
맞아요. 뭔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아한 레이저 게스트 머신이죠.
오.
자, 영국에 펜코가 있으면 그들이 싫어할.
실제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아이들즈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브렉시트 잘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영국에 펜코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2024년 6월 마지막 주에 열릴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의 라인업을 슬쩍 살펴보고 왔고요. 글래스톤베리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볼트 시간입니다.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이야기를 하는데 볼트 시간에 가지고 나온 아티스트는 이연파 크리에이터와 제이지예요.
데이빗 보위 하면 너무 뻔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오아시스 해도 뻔하고 폴 맥카트니 해도 뻔할 것 같아요.
그건 뭐 다른 프로가 하라고 하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미 많은 분들이 글래스톤베리 하면 떠올릴 것 같은 이름들이니까요. 근데 제이지를 떠올리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적어도 이걸 이제 놓치지 않고 매년 보는 분들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장면이 너무나 아이코닉했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고 보시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맥락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글래스톤베리의 헤드라이너는 보통 한 시대를 대표하는 록스타로 여겨졌죠.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티렉스였고요. 그 다음이 데이비 보이였고 오아시스, R.E.M., 유투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제이지가 글래스톤베리의 첫 번째 힙합 헤드라이너로 정해집니다.
피라미드의 섭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래퍼가 이곳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실제로 티켓 판매도 조금 부진했다고 해요.
그랬다네요.
특히 이때 제일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던 사람이 노에 갤러거죠. 너 기타는 칠 줄 아느냐. 이런 비난을 합니다. 뭐 정말 뭐 증오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 양반 특유의 농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이지는 이 피라미드 스테이지에 등장하면서 놀랍게도 오프닝 곡을 오아시스의 원더월로 해버립니다.
기타를 들고 나와서
원더월을 부르면서 굉장히 킹받는 모습으로 즐거워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99 Problems.
제이지의 글래스톤베리 라이브로 듣는 99 Problems입니다. 또 세븐틴 얘기하게 되는 게
자꾸 나오네요.
피라미드에 세븐틴 세우는 거 진짜 회사 입장에선 큰 모험이겠는 게 방금 보신 저 제이지의 99 Problems가 있었던 글래스톤베리가 2008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금, 토, 일요일인데 금요일에 피라미드의 메인이 킹즈 오브 리언. 일요일이 더 버브와 레나드 코엔, 닐 다이아몬드예요. 토요일이 에이미 와인하우스와 제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토요일이 안 팔렸다, 잘. 야, 이건 말이 안 되죠. Jay-Z의 99 Problems.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라이브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박 못하죠, 앞에. 왜 이연파 크리에이터가 킹받는지 알겠어요.
너무 킹받아요. 가사도 막 틀려요.
발로 합니다. 네.
이게 노엘 갤러거를 디스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글래스톤베리의 캔디 라마, 카니에, 스톰즈가 헤드라이너로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땐 처음이었어요.
2008년만 해도요.
네. 록의 성지인 곳에 제이지가 헤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긴 너희 잔치가 아니야.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이지가 참 재밌는 선택을 한 게
네.
아 그래? 여기가 니들의 필드라면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 시작해줄게.
그렇죠.
그래서 록의 송과 원더월로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누그러뜨립니다. 정말 못 부르긴 하지만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노래 중에 가장 록스러운 99 Problems를
맞아요.
딱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약간 유행이 살짝 지나가던 시기였긴 했는데 저런 이제 정박의 랩을 할 때 라이브를 할 때 생각보다 저 하이웨이 투 헬의 기타 리프가 아주 잘 맞아 들어가요.
아, AC/DC 백인 블랙 아니었네.
아, 네. 백인 블랙. 죄송합니다. 백인 블랙. 네.
그 AC/DC를 딱 또 차용하니까
네.
아, 나 생각보다 힙합 좋아할 수도 약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링 루빈이 프로듀싱한 곡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입니다.
맞습니다. 네.
힙합과 록이 만난 곡 하나만 대라고 했을 때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정도의 무언가를 아니 이거 무슨 저 국가대표 저 뭐 올라가서 저 LCK 할 때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비슷한 얘기 잠깐 하는 게 아, 이 정도의 준비를 세븐틴이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세븐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나머지 라인업에 비해서도 정말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보여줘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왜 제가 부담감을 가지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또 세븐틴에게 너무 많은 무게를 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6월 말에 확인해 볼 거고요.
글래스톤베리 라인업을 보면 확실히 밴드씬, 인디씬, 영국 레이브씬 네, 이런 것들은 쭉 찾아볼 수 있었는데
네.
K-POP은 아예 흔적조차도 남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K-POP 세븐틴이 이 거대한 무대에서 첫 번째 선례를 남기는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영국에 이제 오랫동안 계신 영국에 원래 사신 혹은 영국에서 태어나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계시면 나중에 확인하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손은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연파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고요. 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퓨처 얘기를 너무 안 해가지고 미안해서 퓨처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였습니다. 비록 저희가 수익을 내지 않는 채널이긴 하지만 좋아요, 댓글, 구독이 있으면 나쁠 건 없습니다. 퓨처는 최초로 자신의 서로 다른 앨범을 연속으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린 솔로 아티스트입니다. 지난주에도 내 앨범, 다음주에도 내 앨범 1위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록은 2017년에 나왔고요. 밴드로 확장해봐도 그런 휘황찬란한 기록이 마지막으로 나온 건 1968년. 주인공은 사이먼 앤 가펑클이었습니다. 끝.
XSFM입니다. M, P, F, D.